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루쯤 훌쩍 가능만 하다면 이렇게 산야가 붉은색으로 뒤덮일 때 좀 나들이도 하시고 머리도 식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꿈 같은 소리 한다.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 좀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는 70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물론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복잡했다 하는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복잡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11장 또 12장 몇 장만 지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텀에 저녁 시간마다 나눌 책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머리 덜 쓰고 그런 책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책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만화책이요? 예, 저도 만화책 좋아하는데 다니엘 하면 참 그 신기한 측면이 많아요. 그가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유난히 지혜로웠어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통 얍삽한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결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그 용단,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특징을 꼽으라면 그가 포로로 끌려간 신분에서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는 또 지도력과 리더십이 탁월했던 인물 같습니다. 자, 사실 한 사람이 모든 걸 여러 개 갖춘다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대개 이제 머리가 좋으면 말이 둔한다든지 둘을 한꺼번에 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운동을 잘하면 사실 다른 것도 다 잘합니다. 기대는 것보단 다른 반응이 나왔죠. 저는 운동선수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아 저게 머리 나빠서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는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운동선수는 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지 우리나라 체육이 그 운동 자체가 머리가 나빠서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결국 1장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가장 중심축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걸 뚫어냅니다. 역사를 뚫어내고 고난을 뚫어내고 불도미를 뚫어내고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저돌적입니다. 굉장히 단호해요. 무지막지해요. 아주 무서운 기도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은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다니엘을 조금 객관적인 자리에 던져놓고 10일을 좀 오늘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10장 이 시기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BC 535년쯤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에요. 다니엘은 어디에 포로였죠?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근데 지금 바사 왕이 왜 등장할까요? 고레스. 이 바사는 그 영어로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붕괴된 지가 오래고 나라의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패권이 바뀐 거예요. 서서히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미국 중심이던 세계 분위기가 이제 중국 중심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파워 있게 세계 한복판에 우뚝 세워질 줄이야 어느 국가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던 국가입니다. 지금 축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시대도 그런 격동기였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특별히 이때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이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거의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던 때입니다. 시비 걸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이 제국하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상식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5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평생을 이국 땅에 살았는데 늙은 몸으로 돌아간들 이제 그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무슨 낙이 있겠나.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이 부귀영화의 단맛을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대를 쉽게 할 수가 없죠. 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돌아간 때입니다. 근데 다니엘만은 지금 남아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또 성경을 사실 찾으려면 한 열 몇 군데를 찾아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그건 상당한 고문이 될 것 같고 또 자막으로 띄우자니 스토리의 맥이 끊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쭉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1차 포로가 고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리면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밤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방해는 사실상 핑계였습니다. 막상 들뜬 마음에 고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그 재건의 역사에만 몰두할 수가 없는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애 아프죠. 등록금 달라고 그러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좀 쉬었다 하자라든가 또는 후회하자. 일단 정신 좀 챙겨놓고 애들 좀 챙겨놓고 집안 좀 정리해놓고 이거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니까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집안 좀 챙기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 황폐한 터전으로 돌아온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계. 여러분, 학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학계는 아주 말씀에 충실한 학자 쪽의 분류보다는 부흥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두 팔을 늘어뜨린 그 패배감과 실망감, 여러 가지 지쳐있는 심령에다가 확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학계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1장에 질책이 나오냐 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 건축을 뒤로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부흥회. 학계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낭망에 밀려나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등을 두들기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해서 꺼져가는 잿더미를 들쑤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이런 부흥사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요즘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에 붙잡힌 이런 백성들의 꺼져가는 불씨를 확 지필 수 있는 진짜 부흥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사가 좀 일어나세요. 아멘.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 설교 대회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할까요? 예, 일단 당회 거치고 하겠습니다. 예. 아,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친구들은 일찍부터 그걸 눈을 열어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봐요. 쟤는 아무래도 목사감이야. 언변의 은사도 있고 지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를 컨택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합의를 합니다. 얘를 먼저 안수를 주자. 그래서 신학도 안 한 아이를 갖다 안수를 줘요.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골든게이트라고 침례교 신학교였어요. 근데 옆에 흑인 친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목사 안수 받고 들어왔대요. 신학교에.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먼저 받고 그를 신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후에 신학 교육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소명이죠. 내적인 소명이 또 따로 있어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적인 주관적인 소명자는 엄청 많아요. 내가 부름받았다는데 뭐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데. 근데 이제 외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하면서 골라서 자꾸 내보냅니다. 너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피해 다니는 녀석들도 있어요. 걸릴까 봐. 학계는 그런 말씀에 붙들린 부흥사였어요. 그래서 학계는 이 꺼져가는 잿더미 위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흥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가슴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과거에 그 작고하신 분 중에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CCC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대표자였지 않습니까? 그 미루나무 그 숲의 컨퍼런스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비 오는 밤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비를 쭉 맞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 전라도 억양을 쓰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는 굉장히 담백하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뻑 가요. 그 아주 맛깔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비슷합니까? 예. 내년에 우리가 설계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쫙 심사해가지고 몇 사람 뽑아서 학교를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 붙인다고 됩니까? 일이? 불만 붙인다고 돼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에스라를 보내요.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조리 있게 깊숙이 가리키는 학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지,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왜 틀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기초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행정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은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뭐 조직이 많아요. 누구는 뭐 짓고 누구는 뭐 짓고 누구는 어딜 맡고 누구는 어딜 맡고 이 조직표가 느헤미야 선지자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조리 있게 깊은 뿌리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를 놓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도 돌아가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지금 온 나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새 역사를 위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있는데 다니엘이 거기 가서 깊은 하나님과 1대1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살던 포로 신세의 그 땅에 남아서 그는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당장 눈에 보이는 역할은 학계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의 역할이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직접 백성과 맞대고 백성과 일을 같이 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하고 늘 가슴 한켠에 고향을 그리워한 채 기도로 조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미래의 역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일이 더 크다 못하다 절대 사람의 단견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의 미래와 이 미래의 역사를 경영하는 기도였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완성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에게 맡긴 역사의 책무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과 나라의 운명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놓고 뭐하게 한 겁니까? 기도하게 한 겁니다. 지난 월요일 당회에서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저기 중보 기도의 팀이 많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중보 기도 학교를 개설합니다. 해서 모든 기도를 모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만큼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자식을 경영하십시오. 기도로 회사를 경영하십시오. 기도로 나라를 경영하십시오. 기도로 역사를 경영하십시오. 저는 그 일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학교가 개설이 될 겁니다. 많이들 이 학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3.1교회는 사람의 편가르기나 사람의 대세에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통치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러면 모든 문제가 꼬라지를 부리고 일어나다가도 이 기도 힘에 눌려서 싹 죽어버려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흔히 하는 예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쓰레기 없는 집은 없다. 다 있다. 근데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다. 차이가 뭐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제자리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뚜껑 딱 덮인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은 똑같은 양의 쓰레기가 있는데 제자리 못 찾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집구석을 더러운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없는 집은 없어요. 지상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잠복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꼬라지를 못 부려요. 꼬라지를 부리려고 막 일어나다가도 그 은혜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꿈쩍을 못해요. 싹 그냥 어느샌가 삼베바지 방구새듯 나가버려요. 응?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는 꼬라지마다 일어나서 고개 들고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끄러운 거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희 부산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말도 아주 느릿느릿하세요. 수면허울같이 느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셨어요. 나는 뭐 그저 방법이 뭐 있나? 기도밖에 없어. 그냥 기도해. 그런데 그 느릿느릿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국악가락처럼 하는 그 몇 마디가 아주 힘이 있어요. 아주 힘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다니엘이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조지아주에 지난 8월 달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청년 이름이 누구냐면 외워가지고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마이클 브랜든 힐이라는 청년이 AK 소총에 실탄 500발을 무장하고 조지아주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다 죽인다고.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맞선 흑인 여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앙뚜아네트 더프라는 여자예요. 아주 더프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과 맞서서 자기 이름처럼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쪽은 무장한 괴한이에요. 500발 실탄을 몸에 감고 제정신이 아닌 채 다 죽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맞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기도한 다음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나도 남편과 헤어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네 슬픔이 뭐니? 두런두런 말을 섞고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광기에 잡혔던 청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톨이입니다. 이번에 그 LA 공항의 총기 난사 사건도 그 외톨이 한이 맺힌 청년의 그 목표가 없는 광기에 붙잡힌 공격이었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놀란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의 한 시간가량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싹 학교를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여교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 더프라는 흑인 여자가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도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도밖엔 할 게 없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그런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굴곡 앞에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는가? 저는 이걸 비밀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1절을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력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기도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나? 기도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 입은 사람은 천하가 덤벼들어도 못 당해요. 한 역사가 요셉을 무너뜨려 했어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입히니까 제국 하나가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은혜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왕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입은 자만이 나갈 수 있어요. 최고의 은총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세 번씩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국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나이가 들수록 귀로 본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잠깐 손님이 오셨어요. 강사 대기실에. 봤더니 시카고에 있는 후배인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초반인데, 아유 선배님, 저 아무래도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짐 쌌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연말에. 그러더라고요. 대책은 있냐? 대책 없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한 해 안에 들어가니까 더 고향이 마음에 남고 돌아오고 싶더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적어도 그 정도 향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 걸린 그리움이었어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런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믿습니까?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시퍼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12절을 보세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깨달으려고 겸비한 기도였다. 이 겸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을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가장 적실하게 표현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자존심 되게 상할 표현이죠. 아니요, 자존심이라니요, 천만이에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금식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겸비하여 깨닫기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본을 찾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 역사의 운명을 건 기도를 할 때 그분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났던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라는 것은 정확히 결론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개인사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여인들의 조롱처럼 아이를 못 낳는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지? 인생 살 맛이 안 나지? 예,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이 깜깜한 세상에,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시원하게 토해낼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네가 아이가 없었길래 너도 나하고 심정이 똑같아서 그 마음 알 거다. 나도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가 없단다. 이걸 한나가 깨달아 먹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군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시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한나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도로 내놓겠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의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절실함,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나처럼 처지가 똑같구나. 뭐가 없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없는 것이. 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던 기도가 내놓겠습니다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시대의 슬픔을 봤어요. 그건 슬픔을 가진 여인만이 볼 수 있는 고통이에요. 이 땅은 무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픔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불행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쏟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이 경지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랄랄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맨날 보다가 쟤 또 저 혼자 떠들고 가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얘기 좀 하자. 그러실 거예요. 실지가.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절실할 때는 제가 참 거의 반정신 나간 엄마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인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다짜고짜 전화통에다 대고, 목사님 지금 자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끊어버려요. 허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날 박아서 다시 전화했더니 아들이 저 험한 일을 겪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실수를 크게 했어요. 엄마로서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미국이 지금 자는 시간인지 깨어있는 시간인지 분간도 못하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지금 자고 있을 때냐고, 2시인데 그럼 자지. 네. 근데 별 여자 다 봤다 그랬어요. 근데 아, 이게 이해가 돼요. 뭐 그런 기도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실 여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를. 자, 세 번째. 12절 볼까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지금 미가엘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누구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하반절을 잘,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으십시다. 다니엘서 9장 23절 한번 보세요. 9장 23절 우리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도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했겠죠?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누가? 여기 보면 가브리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로 뭘 움직여요? 기도로 천상의 존재를 움직여요.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해석을 도와주고 깨닫게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뭐 할 때부터 이미 그 명령이 내려진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철야기도 같은 거 할 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그만두질 않아요. 졸음을 밀어넣든지 잡생각을 갖게 하든지 안절부절 못하게 하든지 옆에 사람하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든지 별짓을 다 만들어요. 이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로 뭘 움직이고 있죠? 지금 천상의 존재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떠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은 성경에 아주 선한 일을 수행해서 받드는 천사로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도 보면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 군데만 찾으십시다. 계시록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서 그 기도를 도왔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천사의 천상의 존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소위 지적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기도는 그래서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에요. 배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 쪽에도 배후 세력이 있고 이쪽에도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십자가에다가 끝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크기로 세력으로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죠. 우리의 죄악을 공격하고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거기 움츠러지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야, 떠나가라.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 이 뻔뻔스러운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섯 가지 확신이 필요하죠. 다섯 가지 컨빅션. 첫째, 무슨 확신이 제일 필요할까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사죄의 확신. 네 번째, 인도함의 확신. 한 가지가 지금 빠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기억이 안 나요. 뭘 빠졌죠? 한 가지 뭘 빠졌죠? 다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에? 뭐라고요? 한 사람만. 사죄했잖아, 용서함 받은 확신. 맞아, 맞아. 승리의 확신. 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거 새신자 입문편에 나오는 거리예요. 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용서함의 확신, 인도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네.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오늘 다니엘서 10장 17절 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뭘 얘기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고된 중노동이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뭐가 돼서 흘러요?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삿발을 잡아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체육 시간이지만 삿발을 몇 번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삿발 딱 잡으면 가만히 있죠. 그러면 힘을 안 쓰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천만에요. 삿발을 딱 잡으면 그 팔에 파르르 떨리는 근육을 통해서 느낌이 다 와요. 얘가 어디로 움찔하고 어디로 힘을 주고 이게 아주 초미의 신경이 모아져서 온 에너지가 거기 소모됩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보통 운동 끝나고 나면 몇 킬로씩 쭉쭉 빠지죠. 마라토너들이 보통 4킬로 빠진다 그래요.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얘기인데 4킬로 정도가 빠진다 그래요. 그러나 마라톤은 길게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그 이상의 고도의 에너지도 여러 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있죠.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고 그 모든 총체적인 게 모아져서 집중돼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힘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기도해 보시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육체적으로 아주 컨디션을 조절해서 기도의 시간에 나와야 돼요. 특별히 철회하는 사람들,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와서 할 일은 자는 일밖에 없어요. 뭐 와서 자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이왕 나왔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속이 다 타요. 영적으로 긴장이 돼 있으면 이런 기도가 정말 운명을 건 기도가 되는 거죠. 나라의 운명을 걸고 교회의 명운을 걸고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산 아래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어요. 광야를 시작하면서 출발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않았죠. 병력의 수, 가지고 있는 무기, 작전, 사기 일절 작용되지 않았던 승패였어요. 어느지 하나 모세에 들려진 팔에 승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을 이끄시겠다는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먹죠. 이 광야의 노정은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인도한다. 그것이 모세에 들려진 기도의 팔에 다 녹아진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소금에다가 절여도 푹 절인 배추처럼 널려져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디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부시시시시 하고 일어나요. 서성케 만들어요. 맞아. 내가 이러고 엎드려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슴 한복판에 불끈불끈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주신다고요? 기도하러 엎드린 자리에.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세요. 예수님 앞에 넘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돋우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 기도를 다니엘은 어떻게 마무리 짓나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다 같이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중요한 게 하나 뭐예요? 항상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시중에 이상한 간증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지옥, 5분간의 경험 뭐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형연할 수 없는 언어로 자기들이 막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광경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항상 말씀이 지지해 주느냐 아니냐로 가늠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기도를 지지해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 혼자 가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동반자와 같이 갈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2014년도 기도학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3.1교회가 풍성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기도의 힘이 꽉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가 이끄는 교회, 기도의 힘이 선교하는 교회, 기도로 교육하는 교회, 기도로 말씀 전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랜만에 찬송 한 장 하십시다.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한 주간에도 무지막지하게 기도해서 모든 난관과 고난을 뚫어내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기도로 자식을 기르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민족의 비전을 끌어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좀 무너져가는 캠퍼스를 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는 기도 없이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